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건강을 위한 기초 위생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손 씻기죠. 우리 손에 살고 있는 무수한 미생물들이 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기 쉬우니 이런 위험 요소를 잘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손 씻기가 건강에 중요한 이유와 관련해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식물을 고르거나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으면 건강에 더 좋은 음식을 고르고 양도 적당히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신기한 건 남이 손 씻는 장면을 보거나 상상만 해도 효과가 비슷했다고 하는 건데요. 손 씻는 행위가 손에 묻은 더러움만 씻어내는 게 아닌 모양이죠. 손 씻기를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아가 활성화되고 이런 자아를 바탕으로 더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인데요. 손만 잘 씻어도 건강해질 수 있다니 이 쉬운 걸 게을리할 이유가 없겠네요. 10월 5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10월 5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전해드렸습니다. 음식물을 고르거나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으면 몸에 더 좋은 음식을 고르게 되고 또 적게 섭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열었습니다.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에서 실험 참가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라고 하는데요. 일부에게는 손을 씻거나 아니면 물수건으로 손을 닦게 한 다음 음식을 고르게 하고 또 일부는 손을 씻는 행위를 생략한 채 음식물을 선택하게 했더니 손을 씻은 그룹에서는 햄버거를 고를 때도 양이 적고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디저트를 고를 때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케이크나 쿠키는 피하고 대신에 과일을 많이 선택하더라라는 건데요. 이 바탕에 손을 씻는 행동을 하면 더욱 활성화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전에 목욕 재개부터 했던 우리 선조들 이런 비밀을 혹시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네요. 몸 건강, 마음 건강 가꾸는 일은 이렇게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의학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우리 몸과 건강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풀어드리는 생활 속의 한방. 오늘은 방광염과 냉증의 치료 방법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백일해와 파상풍 예방접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연민주 리포터의 의학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의학계 새로운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연민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의학정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나이가 들면서 녹내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폐쇄각 녹내장보다 개방각 녹내장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네.
이 개방각 녹내장은 홍채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만 체액을 눈 밖으로 내보내는 부위가 막혀버려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개방각 녹내장 환자의 경우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습니다.
네.
순천향대 부천병원 연구팀이 1,600여 명의 개방각 녹내장 환자와 7,300여 명의 건강한 사람을 비교해서 2002년부터 12년간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발생 위험도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개방각 녹내장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이 약 1.4배 증가했고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또 남성보다 여성에서 고지혈증과 당뇨, 뇌졸중 이력이 있을수록 더욱 발병률은 올라갔습니다.
네.
반면에 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은 두 집단 간에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연구팀은 녹내장 환자가 기억력이 감퇴한다면 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조기 검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개방각 녹내장 환자의 경우 눈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1.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녹내장 앓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기억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작년 11월에 미국 심장학회와 심장협회에서 고혈압 진단 기준을 강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기존의 수축기 혈압 140 이상, 이완기 혈압 90 이상을 고혈압으로 정의하던 것을 각각 130, 80 이상으로 조정한 건데요. 그 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혈압 진단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그렇게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고혈압 환자로 분류되고 또 사회적으로 의료 부담도 커진다는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기준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만약 미국처럼 강화된 고혈압 진단 기준을 적용한다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 나와서 다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30세 이상 15,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건데요.
네.
고혈압 진단 기준을 강화했을 때 한국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기존의 30.4%에서 49.2%로 크게 증가했지만 이 혈압 목표치를 한국 기준에 맞춰서 조절한 그룹에 비해서 미국 기준에 맞춘 그룹에서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21%나 줄어들었습니다. 연구팀은 당장 뭐 미국처럼 진단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만 고혈압 환자들이 목표 혈압을 더욱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고혈압은 물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데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이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네, 고혈압 진단 기준을 수축기 140, 이완기 90 이상에서 미국의 기준처럼 각각의 수치를 10씩 낮추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을 21%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당장 내가 고혈압 환자로 분류가 되지 않더라도 혈압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어떤 정보 살펴볼까요?
네. 하지정맥류는요, 이 다리에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서 다리에 푸르거나 검붉은 혈관이 부풀어서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병인데요.
네.
최근에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의 변화로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사람의 키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팀이 하지정맥류 환자 9,600여 명이 포함된 40세에서 69세 사이의 남녀 41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네.
키가 10cm 더 클수록 하지정맥류 위험이 2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 신장 최상위 25% 그룹은 최하위 25% 그룹보다 하지정맥류의 발생률이 74%나 높았는데요. 연구팀은 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정맥이 혈액을 위로 쏘아 올려야 하는데 큰 키가 추가적인 압력을 가해서 이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추정했습니다.
네. 키가 큰 사람일수록 하지정맥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키가 크면 좋은 점이 많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적절한 운동, 또 건강한 식단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의학 정보 살펴볼까요?
네. 건강을 위해서 여러모로 물 많이 마시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요로 감염증이 있는 여성이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이 병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마이애미대 연구팀이 요로 감염증이 여러 번 재발한 경험이 있는 젊은 유럽 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연구 시작 시점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하루 수분 섭취량은 240ml 이하였습니다. 이 1년의 임상시험 기간 동안 대상자의 절반은 평소 수분 섭취량에 더해서 하루 6컵의 물을 더 마셨고 나머지 반은 원래대로 수분 섭취량을 유지했는데요. 그 결과 물 섭취량을 늘린 여성은 요로 감염증이 재발하는 게 현저하게 줄어서 물 섭취량을 유지한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3.2회 요로 감염증이 발생한 반면 물 섭취를 늘린 여성들은 1.7회에 그쳤습니다. 또 물 섭취를 늘린 여성들은 항생제 사용도 크게 감소했는데요. 연구팀은 물이 소변의 양을 늘려서 세균을 씻어냄으로써 요로 감염증 재발을 낮추는 원리인데 이 밖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물을 어느 정도로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요로 감염증에 걸린 여성이 물을 많이 마시면 병의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물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다는 거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자궁근종은요. 여성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종양으로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혈관 내에 주로 내장 벽을 구성하는 근육인 평활근에 생기는 혈관 평활근종이 자궁에 발생할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예.
영상검사로 진단이 어렵고 또 종양이 혈관으로 뭉친 덩어리라서 안전하게 떼어내기가 다른 종양에 비해서 까다로워서 기존에는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로 치료를 했고요.
네.
이후에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사례도 없었는데요. 국내 서울성모병원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자궁에 생긴 혈관 평활근종을 로봇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고 또 이 환자가 치료 후에 자연 임신으로 건강한 아이를 정상 분만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36살 김모 씨는 이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에 둘째를 희망하던 중에 점점 커져가고 있던 자궁 근종을 발견했는데요. 임신을 위해서 자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또 근종을 정확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정교한 로봇 수술이 결정됐고요.
네.
덕분에 출혈과 통증도 적어서 회복도 빨랐다는데요. 의료진은 미혼 여성이라도 자궁 건강과 관련한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이런 희귀 자궁근종 환자의 첫 로봇 수술 치료 그리고 임신과 출산 사례는 임상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으면서 국제 학술지에도 보고됐습니다.
예, 국내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희귀 자궁근종을 로봇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고 또 그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도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궁을 건드리는 수술을 하게 되면 임신이 어렵다라는 인식도 많았는데요. 이런 정교한 수술이 보편화돼서 치료의 부작용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도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위암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파킨슨병의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루시에나 주립대 연구팀에 따르면 파킨슨병을 앓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될 위험이 1.5배에서 3배가량 높아졌는데요.
네.
이렇게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파킨슨병 환자는 일반 파킨슨병 환자보다도 운동 기능이 더 떨어졌고 이 치료를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면 운동 기능이 다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파킨슨병에 주로 쓰이는 약물인 레보도파의 흡수율도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한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서 약물 흡수율이 개선된 환자는 결국 수명까지 연장되는 걸 확인했는데요. 연구팀은 아직 헬리코박터균이 파킨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병을 악화시킨다는 점은 확인됐다면서 이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생성된 세균 독소가 신경세포인 뉴런의 손상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위장을 파괴하는 걸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이 파킨슨병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파킨슨병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병 중 하나인데요. 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더 많이 밝혀져서 확실한 해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에서 간암을 퇴치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는 식물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비스미아 박시페라라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주로 토착민들이 비뇨기계 장애나 피부 질환 또 뱀에 물렸을 때 치료제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과산화수소 같은 성분을 생산해내서 나쁜 세포가 분열을 하거나 또 DNA에 손상을 주는 걸 막는 효능이 있다는데요. 스페인의 바스크대 연구팀이 이 비스미아 추출물로 실험을 한 결과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해서 간 종양을 퇴치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추출물은 건강한 세포에는 전혀 해를 주지 않아서 항암화학요법 시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연구팀은 이런 특징을 활용하면 머리털이나 혈구를 생산하는 골수나 피부, 소화기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도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될 거라면서 이 비스미아 추출물을 암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동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산다는 열대우림 아마존에서 간암을 퇴치하는 효능을 가진 식물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천연 치료제들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빨리 이 식물이 간암의 완벽한 치료제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최근에 발표된 의학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해 주신 연민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4244번 쓰시는 분, 새벽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진미령의 노래 어자가 되던 날 듣고 싶어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진미령의 노래 제목이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이네요. 이 곡 바로 전해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죠. 혹시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게 궁금했다는 점이 있으시면 건강한 아침으로 연락주세요.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지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4771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방광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항생제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할 때는 괜찮다가 몸이 조금 피곤하다거나 하면 재발합니다. 물은 잘 마시지 않는데 방광염이 잘 오는 건가요? 계속 약을 복용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물을 잘 마시지 않거나 혹은 과로해서 피곤하면 방광염이 잘 생기는 겁니다. 재발이 잘 되는 겁니다.
네.
이 방광에 침입했던 세균이 오래도록 감염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네.
뭐 흔히 주부님들이 그 김장이라든가 뭐 빨래를 많이 했다거나 뭐 명절 음식 준비라든가 집을 이사한다 이런 등등으로 과로하게 되면은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특히나 좀 체질적으로 좀 허약한 체질이다. 그리고 또 뭐 식사를 잘 못하고 영양 상태가 부실하다거나 특히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에서 재발이 잘 되는 겁니다. 뭐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약을 복용하셔야죠.
네. 방광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도 짚어주세요.
예,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간격으로 성생활을 하고 또 성생활 전후에 소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을 무리하게 참는 것이 안 좋고요. 방광이 있는 아랫배 부위를 항상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몸이 차고 냉하고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배가 차가우면서 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팬티 스타킹 같이 아랫도리로 꽉 조이는 옷을 피해야 됩니다. 이 통풍이 잘 안 되니까 감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감염이 되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 볼 때 화끈거리고 보고 나도 개운치 못하다. 이게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땐 더더욱 물을 많이 마시가 소변량을 늘려서 그래야 세균을 비롯한 염증 성분들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술이나 뭐 커피, 고추 같은 자극성 강한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증상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성생활을 피해야 되겠고 또 목욕이라든가 수영을 할 경우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을 뭐 심하게 한다거나 운전한다거나 그런 걸 피하고 휴식하면서 영양식으로 잘 먹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뭐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방광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면역의 근본이자 방광이 속해 있는 장기인 신장의 전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인터넷 라디오 미니를 통해서 추절연님이 보내주셨어요. 벨이나 오디 종류 같은 건 모두가 색이 진하고 또 당이 강한 것 같아요. 건포도처럼 말려도 영양소에는 이상이 없나요? 저희 처가가 정읍이라 복분자 오디를 많이 먹는데 주로 달여서 즙으로 먹고 있습니다. 궁합이 잘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예, 이 오디나 복분자도 베리류에 속합니다. 베리류. 네. 베리 종류가 많거든요. 오디가 멀베리, 네. 복분자는 블랙 라즈베리. 다 예. 베리입니다. 그리고 이 오디나 복분자를 말려 먹어도 좋습니다. 이 말린 오디에는요, 성분이 그 생 오디에 비해가지고 포도당, 과당, 뭐 사과산, 카로틴, 탄닌, 뭐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B, C 이런 것들이 3배 이상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도 말려 먹고 자두도 말려 먹는 게 저 그루지아의 장수 비결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세계 3대 장수 중 하나인 히말라야 훈자 마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뭐냐? 오디입니다. 오디. 이 오디가 한 6월 7월에 있기 때문에 제철에는 뭐 당연히 생으로 먹지만 이걸 뭐 말려두었다가 1년 내내 간식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그 장수 비결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 사실 이 복분자하고 오디를 말려서는 예로부터 한약재로 써왔습니다. 좋은 한약재입니다. 또 달에서 즙으로 마셔도 좋은데요. 뭐 복분자 오디를 함께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디는 좀 약간 차가운 성질이니까 열이 있는 편인 분들에게 어울리고요. 복분자는 따뜻한 성질이니까 냉한 편인 분들에게 더 맞습니다.
이 복분자 오디가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예, 복분자는 신장하고 간장을 보강해주고 눈을 밝게 하며 얼굴색을 좋게 하고 기운을 도와주고 몸을 가볍게 하고 머리카락 휘어지지 않게 하고 소변 자주 나온 것을 막아줍니다. 자, 이 정도만 들어보시면 이 복분자, 이게 노화를 방지하는구나 쉽게 알 수 있죠.
네.
참 전설이 많은 온갖 얘기거리가 많은 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성기능 장애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또 여성분의 성생활을 만족스럽게 해줍니다. 이 불감증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복분자에 보면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이게 베리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베리류는 다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실험 연구에서도 이 복분자의 항산화 활성이요 블루베리보다도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디 이것도 한약재입니다. 그래서 한약재로는 뽕나무 상자를 써가 상심자라고 하거든요.
예.
역시 오장을 이롭게 하면서 혈을 보충하고 신장의 음기를 보충하는 보약입니다. 음기 허약한 분들에게 좋은 약이 되죠. 보약입니다. 예, 음기하고 혈이 부족해서 어지럽다, 눈앞이 흐릿하다, 머리카락이 일찍 휘어진다. 이때 좋고요. 이걸 오래 먹으면 눈, 귀를 밝게 해주고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거기다가 또 당뇨병에도 좋습니다.
네.
열을 내려주고 갈증 없애주고 진액을 생겨나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변비도 좋습니다. 몸에 물기가 부족해서 한약처럼 음기 부족으로 생기는 변비다는 거고 역시 성기능 강화라든가 노화 억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베리류 중에서 좋다는 것이 이미 규명이 됐습니다.
네.
이 복분자 오디에 특히 보면요. 시스리지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포도나 블루베리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있다.
네.
이 시스리지가 뭐냐 하면은
네.
오디를 비롯한 베리류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붉은색이 나게 한 색소입니다. 포도에도 들어있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게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것이 토코페롤, 비타민 E보다도 노화 억제 효과가 5배에서 7배나 강하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5503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땀이 잘 안 나고 냉증이 심해서 힘들어요. 여름에도 에어컨이 있는데 가려면 긴 옷을 항상 갖고 다녀야 하고요. 또 요즘부터 벌써 추워져서 패딩을 입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계절에 안 맞게 옷을 입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입니다. 좋다는 약을 다 사먹고 해봤는데도 냉증은 치료하기가 힘든가 봐요. 냉증 치료법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아직 추위가 온 것도 아닌데 벌써 패딩, 뭐 솜트롯 입고 싶다면 참 몸이 냉한 정도가 매우 심한 거죠.
네.
이들 정도라면은 항병력, 질병에 대항하는 능력, 또 면역 기능이 약하고 그렇다면 뭡니까? 그 감기를 비롯한 각종 질병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양기가 허약한 양허 체질이다.
네.
이 양기란 것이 불과 같은 기운입니다. 반대인 음기는 물과 같은 기운이고 차가운 거고요. 그래서 불균이 부족하다. 그래서 냉성 체질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특히 이제 양허 체질이라는 것이 양기의 근본은 신장의 양기입니다.
네.
신장의 양기가 부족한 상태다. 이걸 생화학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콩팥 바로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부신 그리고 목에 있는 갑상선 여기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는 병증. 부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거하고 양허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의학에서 신장이라는 것이 세 가지 의미인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서양의학의 호르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은 겨울이 오기 전에 양기를 보강해 주는 보양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뭐 인삼 녹용 그리고 좀 세게 찬기를 몰아내는 것이 부자.
부자.
옛날 그 저기 사약으로 썼던 거죠. 그리고 옷. 옷도 아주 열성에 강합니다. 그런 것들을 뭐 복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분들은 특히 여름부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름에 남처럼 똑같이 에어컨 냉방에 있다 이런 거 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 냉방 여름에 조심하고요. 또 여름에 많이 나는 그 과일, 수박, 참외. 뭐 이런 거 다 차가운 성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남들 여름에 흔히 먹는 게 뭡니까? 냉면.
그렇죠.
그 함부로 같이 따라 먹으면 안 됩니다. 또 팥빙수 이거 따라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피하고 또 여름에 더우니까 왜 민소매 옷 입죠?
그렇죠.
그것도 안 됩니다. 뭐 배꼽 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네.
그리고 음식 중에도 보리라든가 메밀, 팥, 녹두, 고사리, 미나리, 뭐 상추, 우엉, 연근, 오이, 가지, 뭐 참외, 감, 미역, 오징어, 돼지고기, 맥주, 우유. 이게 다 차가운 성질이거든요.
네.
이 정도 추위 타는 사람 냉증이 심하다면 이런 음식들 되도록 안 먹거나 먹더라도 조금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어떤 음식이 좋으냐.
네.
찹쌀이로 만든 찰밥, 삼계탕, 추어탕, 뭐 생강차, 수정과 식혜입니다. 이게 전부 다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위장을 데워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 매일 먹는 김치도 말이죠. 고추나 마늘, 생강 같은 매운 양념이 듬뿍 들어간 김치를 먹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잘 익은 김치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배추나 무가 쓰다는 성질인데 그 성질이 덜해지게 되겠죠.
네.
또 잘 익은 김치는 유산균이 많아지니까 소화라든가 식욕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냉한 분들은 김치도 생김치나 겉절이는 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을 해야 몸에 열이 생겨나서 냉증도 덜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분은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8620번 쓰시는 분, 참 많은 지식이 쌓여갑니다.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마치 100세 건강보험에 가입한 듯 합니다. 이진 씨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어요. 아, 참 보람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기분 드신다니까요.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박강성의 노래예요. 내일을 기다려.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몸의 장기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예, 최근 몇 주 동안 성인에서 맞아두면 좋을 만한 감염병 예방 백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파상풍과 백일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상풍은 상처가 났을 때 감염이 될 수 있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어떤 건가요?
예,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네.
파상풍은 상처 부위에서 파상풍균이 침투를 해서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 독소를 생성을 해서 통증과 함께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법정 전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네.
보통 흙이나 먼지, 동물의 대변 등에 포함된 파상풍의 포자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침투를 하게 돼서 전파가 되는데요. 일단 몸에 들어온 파상풍균은 테타노스파민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독소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근육의 긴장성 수축을 유발을 합니다.
어렸을 때 뭐 못에 찔리거나 뭐 압정에 찔리거나 그렇죠. 하면 파상풍에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다쳤을 때 걸릴 수 있는 건가요?
예, 보통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가시 철망이나 가시나 파편이나 못 등에 찔린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지만
네.
동물들 물에 물렸을 때 2차적으로도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농기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산행을 하시는 도중에 이렇게 가지 철망 같은 데
네.
긁히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상처가 나면 감염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매년 20명 정도 분들이 계속 꾸준히 발생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상풍균에 감염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예, 보통 한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증상이 입 주위의 근육이 수축이 돼서 입을 벌리지 못하는 이게 개구불능이라고 하는데요. 입을 못 벌리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근육의 경직이 이제 수반이 되면서 복부나 이 등 근육이 경직이 되면은 후궁 반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집혀지는 듯한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이제 호흡곤란까지 초래됩니다.
이 파상풍균이 무심코 난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단 감염이 되면 심각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꼭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방접종은 언제 또 얼마의 주기로 맞게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병률이 높지는 않지만 발생하면 아주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네.
이 파상풍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본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모든 영유아들이 이 파상풍을 포함한 백신을 맞게 되는데 그게 DTP 백신입니다.
네.
이 DTP 백신은 파상풍균에 대한 백신과 함께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균에 대한 백신, 그다음에 백일의 백신을 합쳐놓은 혼합 백신이에요.
네.
이 혼합 백신을 보통 생후 어렸을 때 2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어렸을 때 3회 기초 접종을 하게 되고
네.
또 생후 1년이 지나서 추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어려서 이 기본적으로 다 예방접종을 하는데
네.
이 파상풍 예방접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58년 이후에요.
네.
그리고 국가적으로 예방접종이 널리 퍼지게 된 거는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퍼졌기 때문에 사실 40세 이상 성인들은 어렸을 때 접종을 못 하셨을 가능성도
그럴 수 있겠네요.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성인용 파상풍 예방접종 주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TD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이용해서 이제 따라잡기 백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요즘 해외 활동이 많아지고 해외 봉사 활동이나 오지 탐험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외 여행 시에 특히 더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DTP 예방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만약 기억을 못 하시거나 하는 경우라면 어떤 검사를 받고선 맞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네. 처음부터 기본 접종부터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네.
확실하게 기초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추가 접종만 하시면 되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네. 기본 접종을 따라잡기 접종이라고 해서 이제 TD라는 아까 말씀드린 접종을 0, 1, 6개월 사이에 세 번을 맞고 이제 그 이후에 추가 접종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추가 접종을 할 때 이 파상풍균의 성인용 백신에 보면은 100일에
예.
예, 균이 포함된 예방 접종이 같이 있습니다. 이 TDAP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 이 TDAP을 한 번은 같이 맞아주는 게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100일에도 파상풍하고 같이 거의 이제 퇴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렸을 때 예방 접종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유병률은 떨어졌지만 이제 성인기에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성인들에게서 감염이 유행이 되는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100일에 그러니까 같이 포함된 TDAP 백신을 같이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TDAP 백신에 100일에와 이 파상풍의 예방 접종이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100일에라는 병에 대해서도 그러면 한번 짚어주세요.
예, 이 100일에는 사실 아주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네.
좀 알고 계신 병인데 특히 영유아가 걸리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망률이 높은 병입니다.
네.
100일 동안 기침한다. 그래서 100일에인데요.
네.
기침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숨쉴 틈을 주지 않고 기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숨을 들이마시지 못할 정도의 기침 그리고 기침을 하면서 구토 과 유발되는 기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걸렸을 경우에 먹지도 못하고 기침만 계속하고 토하면서 이제 위험하게 되는
네.
그런 병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기본적인 예방 접종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현재는 어린 아이에 대한 이 100일의 유행보다는 이제 접종을 하고 나서 20년, 30년 오랜 지나고 난 성인들에게서 이게 만성 기침의 형태로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100일에 감염이 되면 어린 아이들도 물론 위험하겠고 또 어른들도 만성 기침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 예방을 위해서는 그러면 그 접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원래 백일해가 거의 잊혀진 병이 되었다가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아마 얼마 전에도 뭐 지역에서 백일해 유행이 있었다라는
네.
보고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 2012년에 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200명 이상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웃브레이크가 생기게 되면은 이분들 도 고생스럽지만 이분들이 어린 아이들과 접촉했을 때 백일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성인들도 백일해에 대한 예방 접종을 추가 접종을 하는 게 권장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신생아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성인들이
네.
백일해 추가 접종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한 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상풍 그리고 백일해 예방접종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에 참여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해피머니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3389번 쓰시는 분이 듣고 싶다고 하신 전유나의 너를 사랑하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은 평일보다 5분 빠른 5시 정각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Little